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대선 전 미국과 북한 간 추가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CFR 회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다음 달 미한연합훈련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대선 전 미국과 북한 간 추가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 행사에서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7월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Now,
폼페오 장관은 하지만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정상회담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최대 이익 속에서 그것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목표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미국이 완전히 검증한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고 남북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보 상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앞서 이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인터넷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 북이 합의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상대국이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은 현 시점에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임무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에 착수해 미국인들의 안보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결과를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CFR 회장이 밝혔습니다. 하스 회장은 또 미한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하스 회장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The previous summits did not accomplish much of anything. So the issue is not whether there will be another.
이전의 미북 정상회담은 많은 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건은 또 한 번의 회담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상회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상회담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열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면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실무선에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Summit would be one that would reduce the North Korean threat both to South Korea, to the region, to the world.
성공적인 회담은 한국, 영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겁니다. 하나의 접근법은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받은 이후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선호되는 접근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약을 도해하고 이것이 검증돼야 합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단계들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것들도 논의돼야 하겠지만 일단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 제한은 이전 핵 협상에서도 시도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Criticism. But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talking about disarmament clearly has not worked. The threat has grown over.
타당한 지적입니다. 비핵화와 군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3년 반 동안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접근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무장 해제보다는 군비 통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과거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계산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고 미국의 생각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협상은 단계적으로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이를 활용해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That's not an acceptable agreement to me. That's a one-sided arrangement. And that's not interesting. No.
그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제재 완화는 철저한 조건에 기반해야 합니다. 북한의 역량에 대해 협상했던 것을 토대로 핵 감축의 대가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에 합의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가 아닌 적대 정책 철회 대 협상 재개가 기본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요구는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기준을 높인 것으로 보십니까?
Look, North Korea, you never know what's rhetoric, what's simply posturing.
북한의 레토릭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으스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무회담을 하면 북한이 진지한지 아닌지 금방 명백해집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후 북한이 갑자기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I used to run the Office of Policy Planning in the State Department, and I used to say, I don't run the Department of Policy Prediction.
저는 예전 국무부에서 정책 수립 담당자였습니다. 정책을 예측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북한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는 없습니다. 한 개인의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일을 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당장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과 갈등 관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8월 미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는데 재개돼야 할 시기라고 보십니까?
I was against them being put on hold to begin with. North Korea in no way has reduced or
물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훈련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엔군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에 군사훈련이 왜 연계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시험, 미사일 등이 초점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더라면 북한의 핵 역량 제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과대평가해 미국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3차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시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at either the United States mediate for South Korea or that South Korea mediate for the United States. I don't mind there being separate dialogues.
미국이 한국을 위해 중재하거나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중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북 남북 대화가 따로 진행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간 서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관심 사안이 있고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되며 북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미국이 반대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간 서프라이즈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In both directions, we clearly surprised the South Koreans when President Trump agreed to putting a hold on the large military exercises.
양측에서 이른바 서프라이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시켰던 일 등 말입니다. 동맹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맹은 긴밀한 조율에 기반해야 합니다. 북한과 협상하기 전에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이는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에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현안 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을 발표한 후 한국 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착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Well, all I can say is I disagree with the decision in Germany. I hope there's no parallel decision vis-a-vis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의 주동 미군 감축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 유사한 결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반대가 클 겁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에 대한 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죠. 미국이 미군의 주둔 조건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If he were to be re-elected, has his own views on everything from trade to American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부터 미군의 전 세계 주둔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한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시는 겁니까?
concerned about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few years. I think there's been unfortunate friction.
지난 몇 년 양국 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양국 간 마찰이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이 유연성을 보여왔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마찰을 빚고 이것이 그들의 양국 관계를 특징짓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라는 공동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CFR 회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미한 동맹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칸이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다음 달 미한연합훈련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위험 때문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5일 미한연합훈련 계획과 실행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리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 형태와 한국군에 대한 완전운용 능력 FOC 평가 등 전시작전 통제권 검증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책적 목적과 외교적 공간을 남겨놓는 차원에서 훈련 계획 혹은 실행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의 주요 변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연합훈련에서 무엇보다 큰 요소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tually, the bigger factor is likely to be COVID. So I disagreed for the last two years with the decision to cancel the exercises, and we've had at least 14.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험을 줄일 수 없다면 이번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한연합훈련을 계속해서 취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미한동맹의 역량을 약화하는 위험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에 2년여 공백이 있었던 만큼 적어도 내년에는 미한 간 총력을 기울인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훈련은 많은 수의 병력들이 매우 밀착된 상태로 진행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Taking risk and readiness in order to prevent what may be a higher risk of a large outbreak of coronavirus within the South Korean and U.S. military.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쓴 훈련으로 준비태세를 확보하는 것과 미한 장병들의 대규모 코로나 발병 위험 증대를 막기 위한 조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코로나 위협은 연합훈련에 앞서 훈련에 연관된 장병들에 대한 사전 격리 등 특별 예방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도 미한 연합전력이 여전히 작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합훈련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그동안 미한 연합 전력이 일부 약화됐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re has been some deterioration, I think, of capability and readiness as a result of the absence of
이는 그동안 연합 혹은 독자 훈련이 없었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같은 미한 연합 전력의 약화가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위반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훈련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전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미한연합훈련 실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의 북한 성명들을 볼 때 미 대선 전 미북 간 외교적 진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main point is that it seems very unlikely that any progress will be made in U.S.-North Korea diplomacy for the U.S. elections.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 등 김정은의 도발을 피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마다 8월에 실시됐던 UFG 연습 등 주요 미한 연합훈련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부터 축소 중단됐습니다. 또 지난 2월 예정이던 미한연합기동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이 비밀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은 국가정찰국의 정보 수집과 관련한 자산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해 영내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국가정찰국이 15일 미 동부 버지니아주 중대서양 지역 우주공항에서 NROL-129로 명명된 군사정찰 위성을 미노타우루스 4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미 국가정찰국 NRO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위성은 미국의 선임정책이반자, 정보공동체, 국방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NRO의 전체적인 국가안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가정찰국은 모든 미국 정찰위성의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고 북한의 군사 동향과 주요 시설에 대한 파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성은 1996년 이래 국가정찰국의 54번째 발사로 우주군과 항공우주국, 나사 등과 협력 아래 이뤄졌습니다. 크리스 콜리스 국가정찰국장은 발사 성공 직후 공개한 영상에서 NRO 129 위성은 미국과 동맹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ystem of satellites that will demonstrate revolutionary capabilities available to the nation and our allies.
콜리스 국장은 특히 올해 들어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찰국은 먼 거리에 떨어진 파트너와 더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적들에게 안식처를 허용하지 않도록 과감히 임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가정보국이 대북 정보 수집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부가 정보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5일 VOA에 이번 위성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찰위성 역량 향상은 특히 북한과 같이 불투명한 나라의 군사적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for North Korea, it's important because North Korea is such an opaque state.
정찰위성의 운용 현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위성이 노후한 기존 위성의 교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위성의 경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주자산의 실전 배치 추세는 인도태평양 영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certain deterrent value to...
그렉슨 전 차관보는 무인정찰기와 마찬가지로 정찰위성 등 감시 자산들은 미국이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을 북한이 인지하도록 하는 일정 부분의 억지력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 여러 해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예년처럼 5년 단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최근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한반도 현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타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며 장기화하자 미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단연 단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세출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예년처럼 5년 적용의 SMA 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담은 2021 회기연도 국무예산안을 지난 9일 가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도 5년 적용의 SMA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리타 노이 하원 세출위원장은 15일 VOA에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세출위는 전통적인 5년 기간을 나오르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에 관여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영내 전역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되었고 한반도 미군 태세는 북한의 침략을 막고 인도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해왔다는 겁니다. 로 위원장은 또 한반도 미군 태세는 경제 성장을 증대하고 수십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 사이 핵 확산을 막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연 적용기간 SMA 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올 초 하원 외교위가 채택한 결의안에 처음으로 적시됐습니다. 지난 3월 외교위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에 주한미군 병력은 미한 양국이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단연 단위의 SMA 체결에 의해 최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존 내용에 추가해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여전히 SMA 협상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몫을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유사한 입장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군사위는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하는 국가들의 세부 분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포함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상하원은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 내역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적에서 동반자로 탈바꿈한 것은 다른 분쟁 국가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도 두 나라가 상호 적대감을 버리고 미래에 집중하기로 결단해 지금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도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촉구해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 두 나라 대사가 참석해 지금까지 이뤄낸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킴 응옥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는 두 나라가 적에서 동반자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uild the future based on our meaningful and effective cooperation and addressing war legacies is our success story. This is not only the model of reconciliation.
응옥 대사는 미국과 베트남이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구축하고 있으며 전쟁의 유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두 적이 화해해 친구가 되고 포괄적 동반자가 된 것은 오늘날 많은 지역적 국제적 분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옥 대사는 특히 베트남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미국이 돕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최고의 모습을 보았고 베트남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는 지금의 양국 관계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수고와 용기, 선의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We further remain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and friendship based on a shared vision of a stable and peaceful Indo-Pacific as well as our mutual respect for
크리텐브링크 대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국제법 준수, 양국의 독립과 주권 존중, 영토 보전, 정치 체제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1986년 시장경제 정책인 도이머이, 즉 쇄신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1980년대 베트남 내 미군 유해 송환에 협력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했고 1995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 베트남식 경제발전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you've done in a short time, he can do it in a very, very rapid time, make North Korea into a great economic power.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응우옌 부종 베트남 주석을 만나 베트남의 고층 건물들을 봤다며 베트남이 단기간에 이룬 성과를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빠른 시간에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번영하는 흔하지 않은 나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되고 그것도 매우 빠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재력은 굉장하다며 이는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 역사상 거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2018년 7월 베트남을 방문해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비핵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대신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 채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미군 유해 상자 55개를 인도한 뒤 추가적인 미군 유해 발굴 작업도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록한 선박은 500여 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선박 등을 제외하면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은 절반 정도로 추산되고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해외 항구를 드나드는 경우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빼곡하게 표시돼 있는 마린 트래픽의 지도에서 유독 한산한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북한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북한 지역에서 나오는 AIS 신호가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는 등의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숫자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선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적다는 점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BOE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531척이었습니다. 이 중 1980년 이후 건조된 선박, 즉 운항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거나 폐기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운용 중인 선박은 약 270척입니다. 이는 등록 선박만 8천에서 1만 척에 달하는 한국 등 주변국에 비해 크게 적은 숫자입니다. 이들 270여 척의 북한 선박은 용도별로는 건화물선이 219척으로 가장 많았고 기름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조선이 28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크기별로는 1만 톤이 넘는 대형 선박이 21척, 5천에서 1만 톤 이상 41척이었으며 가장 많은 181척의 선박은 중형에 해당하는 1000에서 5000톤급이었습니다. 다만 IMO에서 확인된 북한 선박 중에는 다른 나라 소유면서 북한 깃발을 단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북한 선박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해상에서 포착되는 북한 선박이 전체 270여 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매달 마린 트래픽에 포착되는 북한 선박은 50여 척으로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운항을 하지 않는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만 신호를 보낸 경우였습니다. 전체 선박의 숫자도 적지만 해외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 자체도 50척이 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제사회에 등록된 북한 선박 상당수가 이미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ack in the 50s, 60s, even in the 70s, North Korea had a...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선 선박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과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아두는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북한 선박들 중에는 이미 운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충분히 배를 만드는 역량이 있었으며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선박을 건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 산업이 기울면서 선박 생산이 급속히 줄었고 이후 노후화된 선박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이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선박 중 40여 척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 이들을 포함한 약 100척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의 제재 선박은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시 즉시 억류될 수 있어 사실상 공해상만을 제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과 거래하는 항구와 보험회사, 물류회사 등이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등 한정된 지역만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수출하거나 유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등 제3국 선박들이 직접 북한 항구로 제재 품목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정보 전달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북한의 대남 공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대화만이 남북 간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성과들이 미완성이고 아직까지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과의 제도화를 언급한 것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체계,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이산가족 상봉, 상호 적대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대화를 기초로 남북협력을 지향하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 여당 의석수가 전체의 3분의 2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 북한의 대남 공세로 교착 국면에 놓인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국회 역할을 통해 찾아보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3차 미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이면 한국도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선 지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상 간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집권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문 대통령이 촉구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응할지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경제난으로 내심 남북협력을 바라고 있는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내세워 회담에 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왜냐, 북한이 요구하는 건 지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약속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국회회담은 사실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죠.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남 공세를 일시 보류한 북한이 회담 제안이 있다고 해도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달려 있는 건데 정부 대 정부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국회회담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결국 한국 정부가 연합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풀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보이면서 국회 협력을 촉구했지만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대화 진전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려는 북한의 셈법상 문 대통령의 의도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스위스가 지난달 북한 내 30개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소독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520만 달러의 대북 인도 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 외무부는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용 방역 물자가 지난달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날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부처산하 개발협력청이 6월 중순 육로를 통해 북한 내 30개 병원에 소독용품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수혜대상은 수도 평양과 8개 도에 있는 병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앞서 지난 3월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물품 사용에 대한 감시 문제를 지적하며 방역 물자 지원을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북한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 지원 물자 수송을 재개했습니다. 지원 물품의 총 규모는 9만 스위스 프랑, 약 미화 9만 5천 달러로 스위스 외무부는 이 가운데 미화 5만 8천 달러 상당의 의료기관용 소독용품이 먼저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소독용품에는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인 치아 염소산 나트륨을 생산하는 기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와 함께 방호용 수술 마스크, 손세정제, 안면 보호대, 장갑 가운 보안경 등 미화 3만 7천 달러 상당의 개인 보호장비 2천 세트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스위스 외무부는 개발협력청이 다각적으로 대북 인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물자 지원뿐 아니라 인도 지원 협력 대상인 유엔 기구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발협력청이 올해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에 미화 520만 달러를 공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추가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외무부는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 인원을 최소로 감축하고 대부분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했지만 평양사무소를 폐쇄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3월 운영을 잠정 중단한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 문을 언제 다시 열 것이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여건이 허락하면 본국 직원의 평양사무소 복귀 등 인도주의 활동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여행 제한을 이유로 평양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던 독일과 영국은 운영 재개 시점을 묻는 VOA 질의에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15일 서면 답변에서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의 정상 운영이 다시 가능할 때까지 대사관 잠정 폐쇄와 인력 철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북 외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는 VOA 질의에는 평양 대사관 문을 다시 열 여건이 허용될 때까지 외무부가 북한과의 양자 관계 관련 사안을 관장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한 영국 외교부도 15일 VOA에 대사관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대로 평양 인력 재배치와 운영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켬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북한은 장마철에 들어갑니다. 매년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는 장마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식량난 악화 우려까지 겹쳐서인지 북한 당국이 장마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해 방지와 장마 기간, 건강관리법 등을 안소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수해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죠?
네, 북한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의 장마는 7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강원도 남부 해안 지역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본격적인 장마는 이달 중하순에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 정보가 나왔습니다. 앞서 올해 한국 장마는 지난달 10일 제주에서 시작돼서 24일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어졌고요. 오는 21일쯤 종료될 예정입니다.
북한 주변국의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네, 일본에서는 규슈 지역에 있는 지난 4일부터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주택 만여 채가 침수됐고요. 사상자 8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25만여 채가 파손됐고 1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에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은 수해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수지와 강하천 제방 수백 개 등 배수시설을 보수했고 해안 방조제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리원시의 장마철 피해 대책을 소개하면서 산림집과 공공건물, 공원 등에 수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건물로부터 토지, 농작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알곡 생산 목표가 달렸다면서 농업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영향 때문이겠죠.
네, 북한은 매년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봅니다. 장마철 피해로 곡물 생산에 타격을 입게 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대응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로 곡물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 봄철에 비료를 뿌리는 등 농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농부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료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올해 철저한 장마 대비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재해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만큼 장마 피해를 최소화해서 식량난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거죠.
지난해 북한은 태풍 링링으로도 큰 농작물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링링 여파로 북한의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도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했고요. 가옥 460채와 건물 210여 동, 또 공공건물 15개 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봅니다. 봄철에는 강수량이 줄어들어 가뭄에 시달리고요. 장마 이후에는 태풍 영향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은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비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폼이 글로벌 위험지수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북한의 올해 위험지수는 10점 만점에서 5.2점, 조사 대상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재해 노출도, 취약성, 또 대체 능력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데 북한의 올해 위험 순위는 지난해보다도 악화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4.7점으로 55위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상 장비가 노후화하고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기상 예보 능력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한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집중호우에 대비해 댐과 제방 등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산림집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수 작업을 해야 하고요. 특히 지붕을 비닐 등으로 잘 덮고 묶어서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수구, 배수구에 막힌 곳을 뚫어내고요. 손전 등과 양수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대피할 곳도 알아둬야 하고요. 또 국제적 십자사는 평양과 신의주, 함흥 등에 있는 7개 적십자사 창고에 텐트와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장마철에는 평균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올라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증가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양치질을 자주 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물 때문에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인 장티푸스와 이질, 장염 등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곰팡이가 핀 음식은 버리고 물이나 음식은 한번 끓여 먹어야 합니다. 보리차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볕이 드는 날에는 도마나 각종 주방용품을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 장마철 유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북한 인구가 앞으로 80년 뒤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인구도 2천만 명대로 감소하지만 미국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 인구도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14일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195개국의 인구 예측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572만 명이던 북한 인구는 2028년에 2,60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1,29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 인구가 80여 년 사이에 1,274만 명이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북한 출산율은 2017년 1.32명에서 2100년에는 1.3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5,267만 명에서 2031년 인구 정점인 5,429만 명을 기록한 뒤 2100년 2,678만 명으로 약 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3억 2,484만 명에서 2062년 3억 6,37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며 2100년에는 3억 3,581만 명을 기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2100년 인구가 현재보다 많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에서도 2050년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지만 2100년에는 다시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은 14억 1200만 명에서 7억 3100만 명으로, 인도는 7억 7800만 명에서 5억 7800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2017년 76억 명 수준에서 2064년 9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00년에는 88억 명으로 감소한다고 논문은 전망했습니다. 이는 유엔 전망치보다 세계 인구 정점이 40여 년 빨리 찾아오고 2100년 인구도 약 21억 명 정도 낮게 잡은 겁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가 2100년에 109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증가세가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선 북한이 인구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40년으로 잡았고 2100년 인구를 2279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측은 워싱턴대의 이번 논문이 자신들의 예측보다 더욱 가파른 인구 감소를 전망한 것은 저출산 국가들이 2100년까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문 작성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머레이 워싱턴대 교수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은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율이 향후 평균 1.8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지만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으로 인해 향후 출산율은 1.5명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세가 전망되는 것은 북한의 출산율이 중국 등 역내 다른 국가들처럼 이미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ut from what we understand, the fertility rate there is already very low.
또 북한 노동자의 학력은 임금 수준보다 높은 데다 북한 여성의 교육 수준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낮은 출산율이 재고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2100년까지 195개 국가 중 185개국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인도와 중국 등의 국가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제적인 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인근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핵구름이 하늘로 치솟자 힌두교의 경전에 있는 말 나는 죽음이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다 라는 구절이 생각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지만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가공할 폭탄을 만들었다는데 고민했습니다.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의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9년 7월 16일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카라얀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라얀은 스승의 조언에 따라 지휘자의 길에 나섭니다. 1929년 지휘자로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카라얀은 독일의 지방도시 우룸에 있는 한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카라얀은 잘츠부르크 음악제 지휘와 베를린 필하모니, 비엔나 필하모니의 지휘를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카라얀은 특히 교향곡과 오페라 해석에 탁월했으며 그가 지휘한 곡에는 아름다움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라얀은 1984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을 방문해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2월 미국에서 비엔나 필하모니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1989년 7월 16일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1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